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때때로 책상 앞에서 읽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때때로 요한복음의 사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생하고 긴박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관점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나는 나이다 라는 이런 진술로서 이 책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우리가 볼 때는 읽기에는 쉬운 그런 글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그런 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진술은 그대로 다 담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을 나는 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내용은 유대인들 앞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나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에 어떤 믿는 자들에게 어떤 편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서 나는 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그를 만나 자신을 나는 인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소경으로 보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 것, 그 당시에 말하는 것 모두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들이고 참된 고백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인자라고 말할 때 그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의 시대에도 그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요한이 동일하게 말씀을 기록할 때의 내용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었을까? 우리가 책상 앞에서 가장 잠이 잘 오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일까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노래하듯이 말하였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고 가이사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 지역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는 현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록하여 전하는 일은 또한 쉬운 일일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기록하고 이 고백을 받아들이고 이 고백을 믿는 것은 생명을 내놓은 정말로 긴장감이 팽팽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뒷목이 아주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도무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결코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은 그를 인도하셨고 이 내용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로 보면 금수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책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두려움 없이 기록합니다. 두려움 없이 성령의 인도대로 이 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참 생명이 있고 그에게 참 구원이 있고 참된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책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고 또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아무리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전하여진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은 능력이 있고 또한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여도 주의 복음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전파되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담대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그의 기록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을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셋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 드러내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첫 진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진술은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사실 이를 단순한 사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 다윗의 나라를 찾아줄 그리스도, 옛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다시 세울 그리스도, 즉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땅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새 모세가 드러나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고 새 여호수아가 나타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그 세상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새 모세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는 새 여호수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그분은 새 다윗이 되어져야 되고 새 솔로몬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대하였고 그들은 소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끊임없이 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구주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고 이 땅 가운데서 로마인들을 축출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배고픈 백성들을 먹게 해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편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요한을 통하여 생생하게 밝힙니다. 나는 나이다 라는 이 진술의 방법으로 자신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라고 밝힙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실들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러한 방편입니다. 안드레는 요한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요한에게 복음을 들었던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기름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신에서 밝히면서 요한을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가 죽으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당신이 정말로 들린다고 한다면 인자가 맞느냐? 그러면 정말로 인자는 누구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죽는다는 것은 인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인간의 죽음은 그들의 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단순한 그리스도, 단순한 메시아, 한 사람인 그리스도로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이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을 통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여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또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시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진술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깊이 있게 밝힙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봄으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을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표적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표적의 문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요한이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아마 이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도 되어지면, 또 다른 표현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요한은 아마 이 사실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편으로 보건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지만 그 표적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말합니다.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단순히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적 정도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행할 기적보다 더 많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적들만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의 문제를 생각하면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상한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과연 인자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즉 당신이 인자, 즉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오늘 사는 우리도 이 질문 하고 싶지요. 예수님 당신이 오신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러면 정말로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요. 이것은 우리 설교 세 번째 대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와 같은 표적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게 될 때 이 예수님은 새 모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모세와 같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지 우리에게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뜻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지금 모인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수에 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게로 오는 자 배고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어떤 만나처럼 우두두 떨어지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적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적과 사뭇 다른 기적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회복할,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해 줄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오셔서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행하시는데 그 일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늘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땅은 교회라고 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그 땅을 지금 주님은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지점을 넘어버린 애굽화되어진 그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그 어떤 지역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로서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홍해를 가르는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코 로마군과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로마에 대항하여서 주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새 다윗도 아니며 새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행복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영원히 어려움을 당치 않았단 말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표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이루고 나게 되어지면 그 표적 뒤에는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그들이 믿더라라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들이 믿더라. 표적을 볼 줄 아는 자, 표적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두려우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유대 지도자는 바알세불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당신이 이방신을 가져와서 마귀를 빙자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리어 니고데모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나는 나이다 진술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이 분명한 진술이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인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대체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내가 인자다 말한 적이 인자를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질문한 게 뭡니까? 도대체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말합니다. 내가 인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소경으로부터 눈뜬 자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절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표적이 생겨지는 현장에, 표적의 현장마다 언제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님을 고백하는 이 현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요한은 일부만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기록들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이적들은, 표적들은 가치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표적은 정말로 가치로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적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이 표적들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보는 너희들에게는 이 표적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주께서 더 기록하게 했을 것입니다. 더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추방을 당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의미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주 안에서는 참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주 안에서는 참 주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주께서 세우신 새 세상의 백성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였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구체적인 표적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드러내준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기록으로 교회가 생명을 가진 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들과 동일한 표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병이 나야 하고 나도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해야 하고 나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수학 공식 알지 않습니까? 원주일 어떻게 구합니까? 원주일 어떻게 구하지요? 원주일 어떻게 구합니까? 다 이제 잊어버렸죠, 그죠? 학생들 원주일 어떻게 구합니까? 예? 예. 안 구하고 싶으면 안 구해도 됩니다. 뭐 구하는 공식 있죠, 그죠?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겁니다. 말씀하신 그걸 겁니다 아마. 자 어쨌든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식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원주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공식을 만들어야 됩니까? 있는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있는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공식 찾는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바보일 겁니다. 누가 봐도 바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보이심, 이 표적은 이미 공식화되어졌고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되어지면 모세는 이런 분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참 선지자됨을 드러내셨습니다. 정말로 인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 새 여호수아가 오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여호수아인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땅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공식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미련하게도 그 공식을 찾습니다. 그 공식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내게도 그 공식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병이 나으면, 내가 소경되어진 데 눈을 뜨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다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눈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입니다. 이미 그 증거는 나와 있습니다. 공식화 되어졌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이리니 이 표적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구약에 말하였던 그것이 신약의 성취됨을 보여줄 것이니 그것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하여서 표적을 다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표적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것은 증거로 드러났고 이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구약에 말하였던 그 모세가 나이며, 구약에 말하였던 그 여호수아가 나이며, 구약에 말하였던 그 다윗이 새 다윗이 나이며, 구약에 말하였던 그 솔로몬이 곧 나이고, 내가 성전이며 곧 내가 너희를 성전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처럼 세 가지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줄 때 행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로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더 강해져만 가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의심이 생겨나지 않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오셔서 표적을 보이셨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미 공식하셨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며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떡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메시아의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메시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를 찾을 때 끊임없이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도 그 부활을 믿게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무지 표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여도 설득한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말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복음을 그대로 말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교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말해야만 합니다. 근데 성경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될까요? 그러면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새로운 신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만 들어야만 합니다. 더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설교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신자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개척교회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 하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설교가 좀 못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분 표현대로 하면. 그런데도 교회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설명하고 납득해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해야 믿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납득해서 믿을 수 있는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의 선을 벗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절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만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설교라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설교를 바울은 하였고 이 설교를 통하여 그들을 자라나게 했고 말씀에 위배될 때는 그들을 과감하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망을 통하여 그들을 살아나게 하였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위배되면 설교자는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여도 그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의 끝을 맺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신학교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끝이 나도 성도들이 편안하게 듣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있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말씀만 즐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있는 현장 앞에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교회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이단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만 설교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서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고백해도 그것이 의미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지 않습니까? 정치나 모든 종교의 신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우리가 그 종교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종교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어딨습니까? 그 고백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뭐가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하여 새 모세를 보기를 원하였고 당신을 아무리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백성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바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라는 사실을 모르게 될 때, 우리의 교회가 애굽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될 때,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만약 바른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거짓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은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너희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표적을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는 더 기록되어진 복음서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표적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나가는 사역을 지금도 하시며 주의 성령을 보내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될 때 이 말씀이 설교의 현장에서 선포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며 그것이 참입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믿는 자 참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 참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